요한복음 19번 메시지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의 필요, 생명의 해방. 이 복음서에 기록된 아홉 가지 사례는 주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택되었습니다. 3장부터 7장에 있는 처음의 여섯 가지 사례들은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주님의 여러 방면들, 즉 거듭남과 만족함과 치료함과 소생시킴과 먹이심과 해가를 상징하는 한 무리의 표적들을 형성합니다. 8장부터 11장에 있는 나중의 세 가지 사례들은 소극적인 면에서, 즉 주님이 우리를 주된 세 가지의 소극적인 것들, 즉 죄와 눈먼과 사망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생명이심을 상징하는 또 다른 무리의 표적들을 형성합니다. 타락된 사람들인 우리는 항상 죄와 눈먼과 사망에 의해 괴로움을 당합니다. 사실상 눈먼은 어둠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눈먼 것만큼 어둡게 할 수 없으므로 당신이 눈멀 때 당신은 어둠 안에 있습니다. 눈먼과 어둠과 사망은 죄로부터 옵니다. 죄는 눈먼과 어둠과 사망의 기본 요소입니다. 눈먼은 항상 죄를 동반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는 확실히 눈먼 사람들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지만 죄와 사망 사이에는 항상 눈먼이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 사망을 수확하기 전에 당신에게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눈먼과 사망은 주님께서 처리하셔야 하는 세 가지의 소극적인 것들입니다. 이 소극적인 것들이 처리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입니다. 아홉 가지 사례 중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일곱째 사례는 죄의 문제를 충분히 다룹니다.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8장처럼 죄의 문제를 넓고 철저하게 다룬 장이 없습니다. 이 장에는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9장과 10장에서는 눈먼의 문제가 철저하게 다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11장에서는 사망의 문제가 철저하게 다루어집니다. 적극적인 사례들이 다루어졌고 소극적인 것들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11장 이후에는 추가되는 사례들이 없습니다. 이제 생명이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소극적인 것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봅시다. 율법의 종교 대 위대한 자존자. 성전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종교가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뱀의 독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달리신 위대한 자존자이신 주 예수님은 종교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이 사례는 계시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종교는 위대한 자존자와 대비됩니다. 이 장은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즉 종교와 산 인격이 있음을 계시합니다. 이 종교는 탁월하고 높고 뛰어난 종교입니다. 그것은 이방의 종교나 미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며 밖의 문자 안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들 자신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사람을 돕는 전형적인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가장 좋은 종교이며 모든 전형적인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유대인들의 정통 종교를 조사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가장 높은 종교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종교는 거짓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사실이고 참된 것입니다. 이 종교와 관계된 모든 것은 최상의 것입니다. 이 종교에는 많은 거룩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거룩한 것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의 종교만이 참 종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유대교의 유사품이고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은 구약과 신약 일부분을 위조한 것입니다. 마호멧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구약과 신약 일부분을 복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교는 위조된 종교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외에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는 전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합당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 따르면 만일 당신이 어느 정도 완전하게 될 때까지 훈련하면 당신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합당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불교는 합당한 종교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윤리적인 교훈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결코 종교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땅에는 거룩한 말씀을 따라 유대인들에 의해 형성된 오직 하나의 전형적이며 참되고 진정한 종교가 있습니다. 천주교를 포함하여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는 오직 하나의 전형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권입니다. 코란은 거룩한 말씀을 사탄이 위조한 것임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누구도 성경과 같은 것을 발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 또 한 권의 성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플라톤이나 공자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놀라운 책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또 한 권의 성경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권의 성경을 쓰시지 않기 때문에 결코 또 한 권의 성경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을 쓸 수 없습니다. 성경과 같은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책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누가 성경에 있는 지혜의 깊이를 흉내낼 수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이 단지 갈릴리의 어부에 의해 쓰여졌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요한 자신이 그런 책을 쓸 수 있었다고 믿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말씀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요한복음 같은 책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선택하신 백성들은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점, 즉 하나님 자신이 아들 안에서 그 영으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표적을 잃고 모든 규례와 율법과 좋은 것들을 함께 모아서 종교를 만들었고 그 종교로 자신들을 죽게 했습니다.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의 시대에 땅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종교와 산인격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대비를 보아야 합니다. 유대 종교는 참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즉 위대한 자존자를 반대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좋았습니다.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 당신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가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좋은 것이 필요하지 않고 생명이 필요합니다. 오직 생명만이 죽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죽은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아, 여기에 금과 다이아몬드가 있다.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된다. 금을 보라. 얼마나 비싼 것이냐. 다이아몬드를 보라. 얼마나 귀하냐. 라고 말한다 합시다. 죽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5장에서 우리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있는 연못가의 행각을 보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는 좋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창조에 관계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창조 후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유대 관계를 가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언급되었는데 그것은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사람과의 유대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때에 여호와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사람의 형체로 거기 서 계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구원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외모에 주의하지 않는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단지 외모에만 주의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표적을 놓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 죄인들은 그들이 작은 예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표적을 놓쳤습니다. 예수님께는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위대한 자존자이셨습니다. 인자가 되심. 이 위대한 자존자, 즉 사람과의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인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여호와에서 인자가 되신 것은 그분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낮추어야 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문제들 때문에 더욱 필요했던 것입니다. 뱀, 곧 마귀가 또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문제의 초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셨다면 그분은 사람 자신이 되셔야 했습니다. 사탄은 이것의 중요함을 압니다. 사탄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 십자가에 들리신 사람이신 그분은 광야의 노뱀으로서 기꺼이 들린 바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할 때 주로 그분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의 죄를 없앴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들리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주로 그분이 뱀, 곧 마귀를 처리하심을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리심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인자는 죄를 처리할 뿐 아니라 뱀도 처리하기 위해서 노뱀으로 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은 인자가 달리셨을 때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가 심판받고 쫓겨났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들리셨습니다. 그분의 들리심 안에서 뱀은 폭로되고 심판받고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의 들리심에 의해 뱀 곧 마귀는 심판받고 쫓겨났습니다. 장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은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고 그분의 대적인 뱀이 장대 위에 매달렸음을 온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우주적인 전시물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귀를 심판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들리셨습니다. 죄에 관계된 방면들. 죄 없는 사람이 없음. 종교인들은 주 예수님의 흠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5장과 7장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죄 있는 여자를 잡아서 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런 죄 있는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만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주님께 데려와서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인들은 매우 당돌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아주 교활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그분이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구원자와 구속자로서의 위치를 잃었을 것입니다. 구원자가 그런 죄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구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만일 그분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주님이 율법을 범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대적의 간교한 계략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그들이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이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주님을 붙잡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대답하지 않는 것이고 나중에 대답하거나 천천히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첫째 반응은 빨리 대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급한 질문을 가지고 당신에게 올 때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다만 땅에 쓰시기 위해 몸을 굽히셨습니다. 찬 물이 끓는 물을 식히듯이 침묵은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주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쓰실 때 그분은 상황을 식히고 계셨습니다. 뜨거운 상황을 식힘으로써 동시에 죄 지은 여자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이 땅에 쓰시기 위해 몸을 굽힘으로써 종교인들에게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조금이나마 겸손해야 함을 암시하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처럼 죄가 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주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역대로 누구도 주님이 무엇을 쓰셨는가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마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냐라고 쓰셨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고 있었을 때 주 예수님께서는 큰 글자로 죄 없는 자가 누구냐라고 쓰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에 쓰시기 위해 몸을 굽히셨을 때 모든 사람은 그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몸을 일으키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너희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지만 누군가가 앞장서야 한다. 죄가 없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앞장설 자격이 없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로 하여금 먼저 그 여자에게 돌 던지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땅에 아직 글씨를 쓰고 계실 동안에도 그들의 양심은 가책을 받았습니다. 종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가장 현명함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자격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도망갈 자격은 있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동안 당신은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똑같은 깃털을 가진 새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당신은 단순히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오직 위대한 자존자만이 죄가 없으시며 오직 그분만이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소유하신 것은 어떠한 지혜입니까? 종교인들이 떠난 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죄 지은 여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은 그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고 물으셨으며 그녀는 주여 없나이다 라고 했고 예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는 여자의 혼의 음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죄지은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 왔지만 주님의 대답은 그들 자신의 죄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질문을 가지고 올 때 당신은 조심해야 하고 그 질문을 그들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 자신에 관해 그들에게 물어봄으로써 그들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의 양심을 때릴 것이며 그들로 깨닫게 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깨닫게 되며 도망갈 것입니다. 죄의 근원, 마귀. 마귀는 죄의 근원입니다. 죄는 마귀의 본성이며 마귀의 본성인 죄는 거짓입니다. 죄는 거짓말, 즉 거짓입니다. 죄 있는 모든 것은 실지가 아닙니다. 거짓말의 결과는 사망과 어둠입니다. 거짓인 사망과 어둠은 실제에 반대됩니다. 마귀는 거짓말 장애의 아비이기 때문에 죄의 근원입니다. 사람 안에서 생명과 빛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소는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사람을 해방합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서 사망과 어둠에 의해 죄로서 역사하는 마귀의 악한 요소는 사람을 죄에게 종노릇하게 합니다. 마귀의 본성은 거짓말이며 사망과 어둠을 가져옵니다. 어둠과 함께 거짓이 있으며 거짓은 진리, 곧 실제의 반대입니다. 마귀는 죄의 자녀들을 낳은 악한 아비입니다. 죄의 자녀들은 마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죄인들의 아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는 옛 뱀이며 또한 죄인들은 뱀들, 독사들의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뱀의 모양으로 그들을 위해 들리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죄의 종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종은 항상 어떤 속박 아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도록 강요하는 죄의 본성인 자신을 사람 안에 넣음으로써 온 인류를 죄의 속박 아래 있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24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은 죄를 통하여 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죄를 짓는 한 그는 죽을 운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주된 항목들. 죄의 세 가지 주된 항목들은 간음, 곧 음행과 살인과 거짓말입니다. 이 세 항목들은 죄의 가장 심한 방면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간음과 살인과 거짓말만큼 심한 죄의 다른 방면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죄와 관계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이 세 방면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죄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간음 또는 음행은 혼돈을 뜻합니다. 살인은 죽이는 것이고 거짓말은 속이는 것입니다. 죄 있는 것마다 혼돈시키고 죽이며 사람을 속입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오직 한 분의 죄 없는 사람. 이 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죄로부터 구출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면을 계시합니다. 첫째로 이 장은 오직 한 분의 죄 없는 사람을 계시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주 예수님 자신뿐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정죄할 자격이 있지만 그분은 그것을 원치 않음. 누가 당신을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이 위치에 있습니까? 오직 죄가 없는 사람뿐입니다. 당신을 정죄할 자격과 위치를 가지신 분은 오직 주 예수님 자신뿐인데 이는 그분에게 죄의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당신을 정죄할 자격이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죄인들의 죄를 위해 들리심. 주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위해 들리셨습니다. 죄는 뱀의 체연이며 죄인들의 죄는 뱀의 독입니다. 구속을 위해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했지만 뱀의 본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은 뱀의 모양으로 들리셔야 했습니다. 인류의 죄의 본성, 즉 뱀의 본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뱀의 모양으로 들리셔야 했습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할 자격이 있으며 사람을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할 수 있음. 주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자격이 있으시며 그를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십니다. 사탄의 간교함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잘못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사탄 자신을 우리 안에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다만 객관적인 밖에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 존재의 바로 그 주관적인 본성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죄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 밖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뱀의 본성과 싸우기 위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의 인격뿐입니다. 공자나 플라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즉 위대한 자존자뿐입니다. 오직 그분 자신만이 우리 안에 있는 뱀의 본성에 대항하기 위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종노릇함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며 심지어 우리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켜줄 더 강하고 더 풍성하며 더 높은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러한 생명이 되실 수 있으며 그분은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보다 높습니다. 또한 사탄의 생명보다 높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생명은 뱀의 생명과 본성을 이깁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음. 주님은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죄가 처리되면 죄의 결과 또한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율법의 종교는 사망에 이르는 지식나무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이르는 생명나무이십니다. 원칙적으로 죄의 결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